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3절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12절까지가 큰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큰 단락과 같기 때문에 우리 12절까지 살펴볼 텐데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길 힘은 믿음밖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도들을 굳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굳게 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또 앞으로 닥칠 모든 시련들까지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당시 사도 베드로께서 이 서신을 보내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각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어요. 아니 그뿐 아니라 조금 더 있으면 로마 황제로부터 전 지역에 더 큰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시련도 견디기 힘이 든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환난이 찾아와 잡히고 죽임까지 당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히고 죽임까지 당하는 고난은 없죠. 세상 환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든데 당시에는 교회 밖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까지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큰 환난과 박해 중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굳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시 알려주세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되 죽음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또 믿음으로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주신 내용들이 무엇이었죠? 우리 수도 없이 반복해서 살펴보았지만 먼저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께서 먼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지 않을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분명히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보호해 가고 계시다는 것,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 안에 있음을 먼저 알려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비록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근심하게 하는 시험들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도 시련도 없을 것이라가 아니라 잠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거쳐가야 할 것이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한 부분이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없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영원한 영광을 이룰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이것을 꼭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장차 영광에 이를 것인데 무엇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요? 현재의 고난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이것을 듣고 우리의 삶을 우리 아버지와 목자에게 맡기라. 그리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곧 장차 얻게 될 영광의 현실을 바라보며 잠시 받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하세요. 특별히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곧 천국에서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누리게 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 소망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여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라. 그래서 반대로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천국 소망이 없이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우린 그렇게 이겨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 주님이 계시고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내하며 싸워나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 와야 합니다. 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에서도 우리 복음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제 결론적으로 성도의 고난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고난을 거쳐 영광에 가는 길, 그게 성도에 가는 길이라 이제 알려주셨죠. 다 알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고난이고 후에는 영광이어야 하고 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고 천국에서는 영광이어야 하는가? 우리 성도의 삶이 왜 꼭 이렇게 가야 하고 이렇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세상 영광에서 천국 영광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꼭 고난으로서 영광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세요. 답이 뭘까요? 모든 답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우리의 언약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하나로 연합해 계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통해 천국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 아들들의 삶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몸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다른 곳에 전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아무리 다른 곳을 둘러보고 다른 곳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 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시편 저자들이 욥까지도 그 답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저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영광을 받고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받아야 하는가? 부르짖었습니다. 그 대답은 다른 곳에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지.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하며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왔죠. 거기 없었어요. 예수님께로만 와야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 항상 누구에게로 와서 내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네? 잘못한 걸로 따지면 그 정도 시련으로 될까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따지면 지옥 심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만 성도의 고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보려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고난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처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내 고난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르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복음으로 와야 돼요. 오늘 본문의 결론도 그거예요. 복음이 이걸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이 복음에서 알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둔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께 둔 믿음에서 자꾸 떠나려고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전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어떤 예수님?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을 다시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의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성경이 증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뭐로 알려주시냐면 3절에서 9절까지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현실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또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들이 다 무엇에 관한 거였냐 하면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한 것이었다. 이 말씀이죠. 모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임할 은혜.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무엇에 관한 거였다고요? 예수님. 더 자세히 하면 예수님이 잠깐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에 이르실 삶.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승천 사건, 그것이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어요.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은 다 그 아들 되신 예수님에 관해 알려주고 약속하신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이르신 삶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성경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더욱 알아가는 거지 그 밖에 다른 내용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성경이 증거한 예수님의 삶처럼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 참여되어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아니 구원 받았고 은혜 받았는데 무슨 고난? 그냥 무조건 축복이고 영광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잘 들어보세요. 자녀면 자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는 유산 상속자가 된대요. 그죠?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우리도 그 자취,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영광에 뿐 아니라 고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따라가고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 특별히 고난에서 영광에 이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며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복된 성도의 삶은 이렇게 고난받기까지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삶을 더욱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삶에 더욱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도 우리가 잘 믿질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다 아는 소리, 막상 고난이나 시련의 현실이 찾아오면 내 현실로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고난받고 시련 찾아오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찰 때에 와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있어서 너무 기쁘다 하고 이겨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사라지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나의 삶을 연결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형제 여러분, 기독교는 참여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여, participate. 참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참여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참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참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참여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다른 단어로도 해석이 돼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교제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참여라는 것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원뜻이 뭘까요? 이 참여나 교제의 원뜻이. 영어로 하면 sharing the common things. 공통된 것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게 참여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교제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공통된 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 share 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도 서로 공통된 것을 나누며 서로의 고난에도 참여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제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즉 이것을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모든 길,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삶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참여되어 있고 공통된 것을 함께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어떻게 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어요.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천국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이 길을 가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며 우리와 교제 나누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시작이 되죠? 성령님으로 거듭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에 참여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아들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기에까지 참여되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모든 죄값을 치른 자들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까지 함께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신 것,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 것,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고요.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교제를 생각할 때 그저 둘이 잘 얘기 나누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참여되는 게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고난. 거기에도 우리가 참여되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담당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이 홀로 받으세요. 우리가 형벌로, 저주로, 심판으로 받는 고난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홀로 그 죄의 짐을 지고 다 받아내셨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며 받으셔야 했던 그 모든 고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가셨던 그 시련의 삶, 거기에는 우리가 다 참여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교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런 교제는 별로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현실인데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없고 내 삶을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반대죠. 아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삶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상관없이 온통 육체적이고 세상적 현실 안에서만 자신의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자기를 비참하게만 만듭니다. 불쌍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예를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출애굽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 내리시고 그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 하나님의 권능 속에 바로왕까지 항복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여정을 함께 가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떡이 없어야 되고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적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고나고 지친 여정을 가야 하는가? 아니 이런 세상의 고난과 시련에서조차 건져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왜 따라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요. 차라리 애굽 왕 바로를 섬기자 그랬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자기 영광을 어느 한 곳에 두실 수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피조물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이 가야 되는 고난의 길을 함께 가주시고 아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여정에 참여시켜 주시기까지 그들과 교제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고난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여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교제가 아니라 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왜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물론 보이는 세상 현실만 따라가는 우리 죄성이 있죠. 그게 다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은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내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듣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여져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합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완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복음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뚜렷하지도 않았고 인정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죠? 내 백성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 아들이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통해 단련되어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 백성들만 남겨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생각나세요? 성막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먼저 운행하고 진행하시면 성막을 접고 함께 따라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서시는 그곳에서 또 텐트를 펴고 머무르게 하셨죠.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광과 안식에 이르는 길임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따라가려 하지 않았어요.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제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죄성이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는데 내 고난이 보이고 그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삶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간에 깔려있는 건 그거라는 거죠. 안다고 하는데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너무나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른 삶에서 우리는 하나는 빼고 싶은 거예요. 고난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뭘 부인했죠? 고난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았어요. 자기가 참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사단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고난은 예수님께만 해당되고 오히려 우리 삶에는 고난이 다 없어지고 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세상 영광에서 천국 영광에 이르고 싶어하죠. 우리의 죄성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믿고 싶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교회했던 유대인들의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죠. 유대인들의 열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을 거의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보려고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이질 않았어요. 눈만 속였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누릴 영광만을 보려고 했고요. 그것도 세상적으로만. 그분 안에서 자기가 누릴 세상 영광만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그걸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눈먼 소경이 돼서 성경을 봐도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는데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실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에 대해 증거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이사야서를 선지자를 통해 고난받는 종, 장차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이런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을 죄인들의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Isaiah chapter 53 verse 1 through 3.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혀 세상 영광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오히려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을 가서 죽으셔야 하는 그리스도, 죄인들이 어떻게 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버릴 것이라. 이것이 고난의 길을 가실 그리스도를 대하는 죄인들의 반응일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 그리스도, 그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요, 미련한 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립니다. 왜? 그리스도는 세상 영광으로 오셔야지 고난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러면 그분을 섬길 백성들, 그 백성들이 섬길 왕은 고난의 왕이 되는 거고요. 그 고난의 왕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좋을 걸 왜 굳이 고난까지 받으려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준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 믿어줄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는 약속이 없는, 따라가면 고난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 왜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고난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그리스도는 멸시하고 버려야 하고 영광의 그리스도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우리 임금이라, 임금으로 섬기자 외치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세상 영광과 축복을 주는 곳이라고 하면, 그런 집회라고 하면 열심히 찾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로 가실 때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납니다. 다 버려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난 군중이 돼가지고요, 화가 나서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따른다고 했던 자들이 고난 앞에서는 예수님을 버려요. 그들이 뭘 원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서 드러나요? 고난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먼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자신들이 받게 될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주실 영원한 천국 영광과 축복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여 자기의 죄를 지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 너무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별로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 죄나 사망이나 심판은 자기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의 문제가 죄와 사망과 심판에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는 별로 원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세상 현실. 내 아픈 거 좀 낫게 해줘야 되고, 나 이렇게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거 좀 성공도 시켜줘야 되고, 그게 최고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주지 않는 하나님, 뭐 죄의 문제 해결해주고 사망 심판 문제 해결, 그건 듣기도 싫고, 세상 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한테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살아가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삶의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아니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화가 나서, 내 삶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성난 군중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복음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의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과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오직 지금 내 세상 현실만 가지고 그것이 주장하는 삶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와서 왜 내 주님이 그러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셔야 했는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 감사와 찬송으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만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만족 가지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도 고난 중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굳게 되어 나아가게 하세요. 즉 어떤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또다시 또다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하나된 삶으로 발견하라고 주신, 예수님 삶에 참여된 것으로 교제 나누라고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있죠. 뭘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이에요. 이 성찬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성찬상에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고요. 또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마련된 이 축복의 상에서 우리와 하나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참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이렇게 누립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이 복된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날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날까지는 잠시 고난을 통해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다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성찬상에 참여하시며 예수님과 나누시는 천국 교제 안에서 기뻐하시고 더욱 인내로 우리 예수님 증거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특별히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굳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들임으로 또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기까지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있으므로 잠시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가야 함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고난에 대한 모든 답을 예수님 안에서 축복으로 발견하게 해주시며 더욱 우리 예수님 고난 중에서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온 교회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